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낙엽도 다 떨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에 아주 예쁘고 빨간 홍시가 한두 개씩 달려있더라고요. 까치밥이라고 하죠. 가을거지 끝난 들판에도 알뜰하게 줍지 않고 이삭들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이 까치밥이나 남겨진 이삭에는 약자를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려는 따뜻한 마음씨가 담겨 있습니다. 올겨울은 짧고 굉장히 춥다고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정작 추운 건 날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의 까치밥을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고전일기의 이희구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저 혼자 있어요. 원래 구선생님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또 힘을 주실 거죠? 오늘 11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날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는 문자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45, 우물정의 1045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연극 빨간 버스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혹시나 누군가가 오페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다 싫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아예 말문이 이렇게 탁 막힐 것 같아요. 살짝 먼 느낌?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고전이 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예술 작품들이 모두가 다 고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음악의 클래식, 그 중에서도 오페라 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페라는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명예교수님이신 이만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옆에서 박수 치시는 분 우리 백운철 내레이터입니다. 2주 동안에. 2주 만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박수 치려고 나왔어요.
오늘. 아, 그래요? 잘했어요. 교수님한테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선생님의 그 자리를 보고 제가 우리나라의 작곡계의 원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네,
뵈니까요. 청년 같으세요.
아이고, 너무 가분한 말씀이십니다.
선생님을 두고 많은 학생이나 주위 분들이 이렇게 칭하는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뭐 청년, 뭐 젊은이, 청강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철이 안 났다고 해서.
네, 철이 안 들어서. 네, 예. 네.
철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철진한 사람이라고? 네, 네. 그 철진한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드세요?
들죠.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사인도 우리나라 글로 이를 네. 한글로 이자 쓰잖아요. 예. 그걸 밑으로 이어놓으면 저녁 노을이 되거든요. 수평선 밑으로 떨어진 햇볕이
다르잖아요. 예.
제가 사인을 글 쓴 게 한 30년 되니까.
특이하시네요. 예. 철진한 남자? 철진한 남자?
무슨 뭐 남자 여자 왜 따지면 철진한 사람.
요즘에 왜 이렇게 말 줄여서 하잖아요.
예.
철진남 그럴까요?
그럼 뭐 철남 되겠네요. 철남?
지금은 철산대요. 원래.
좋습니다. 이번 주에 교수님 모시고서 오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오페라가 조금 거리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아는 만큼 다가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페라 좀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것만 알아도 오페라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뭐 잘 방향은 잡히지 않습니다만
네.
옛날에 저희들 어르신들 살아계셨을 예. 때 서울만 해도 종로 일가에서 동대문까지 월요일 날은 종로 일가, 화요일 날은 종로 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뒷골목에.
예.
그래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 주가 지나갔거든요. 사람들 그 시간마다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했는데
네.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누구누구가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흥얼거리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옛날에 누구누구가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누구고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
리듬을 타는 거.
예,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하다 보면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의식 안 오게 얘기하면 막 흥얼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오잖아요.
네.
운율도 살아있고
예.
아 거기에다가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치장을 했다?
그렇죠. 조미료를 가미해가지고
아, 예. 네. 아, 그러면 쉽게 그러면 네.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리듬을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선생님 그러면 오늘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 거기다가 네. 조금 하나를 더 가미해보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하지 마. 선생님 오늘은 어떠세요?
선생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좀 너무 심합니다만은.
좀 오바였나. 네,
그것이 바로 오페라.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페라의 기본인 거죠.
아,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네. 어떻게 들려서 아까 조금 오바했다고 하지만은
네.
선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실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 있던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 예.
말, 이야기, 감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쓰고 말로 하는 거 어떤 것보다도
네.
더 복합적이면서도 섬세하게 나아줄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그걸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좀 약간 오버했던 건 힙합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쉽게 네. 생각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무슨 말에 이렇게 리듬을 좀 이렇게 운율을 섞어서 조금 더 이렇게 고품격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리아 한 곡을 들어보면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아리아가 뭐예요? 근데 아리아.
아, 아리아 네. 노래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그건데 이제 그것이 어떤 극 속에 쏘이게 되니까
네.
뭐 나중에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페라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음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방금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런 것들은 음악을 하지 않고 말로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운율과 리듬을 섞어서 하는 것을 레시타티프라고 이야기해요. 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네.
아까 자기 감흥을
네.
남에게 아주 절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감흥을 풀어서 확대해서 남한테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할 때는 혼자 독백을 하게 되죠.
독창.
독백.
아, 독백.
사람들이 말 독백.
아, 독백.
그러니까 혼자 하는 독백을 아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혼자 하는 독백을 오페라에서 아리아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페라의 아리아 한 곡을 먼저 듣고 와 볼게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루치아노 파발로티가 베르디 리골레타 중에 여자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와, 오늘따라 제가 오페라를 읽어야 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오, 이 음악이 왜 이렇게 더 아름답게 들리죠? 웅장하게 들리고 근데 저희가 지금 바로 듣고 온 노래가 베르디 리골레타 중에 여자의 마음을 듣고 왔는데 이거 무슨 노래인지 여자의 어떤 마음을 얘기한 노래예요, 선생님?
예, 실은 이 노래 하는 사람이 이제 바람둥이죠.
네.
그것도 일반적인 바람둥이가 아니고
예.
권력자예요. 그 이제 귀족인데
네.
공작입니다. 이 사람이
네.
예, 자기 눈에 보이는 여자들한테는 전부 다 자기가 취해야만 식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바람둥이네요.
친구 부인까지도
어머,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모술수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뭐 세상에 안 넘어오는 여자 없고
아,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처럼
네.
건들만 전부 다 여자들은 쉽게 변한다.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의 꽃집안 뚜때 여자란 다 그래 이런 것처럼.
그럼 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 여자의 마음은 갈 때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여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가 이 사람 바람둥이가 지가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
자신의 시선에서 봤을 때.
자신의 시선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고전일기 오페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가 오페라를 이렇게 음악으로만 막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음악도 읽힐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네.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일전에 어떤 그 노 선사께서 네. 우연히 저를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고 이제 여보기 젊은이 일도 좀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만 그 선사께서 보실 땐 제가 젊은이죠.
네. 아이 청년이시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제 글을 써주시는데 네. 글에 수시음, 물수자에 볼시자, 소리음자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 이제 소리를 보라는 얘기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보라. 근데 실은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길가에 가서 물들이 방울들 막 흐르는 계곡에 보면 햇빛이 쫙 빛을 보고 있으면 맨 처음 소리가 들리던 나중에 소리는 어디 간지 없고
네.
물이 튀기는 그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는 자기 몸속에 한층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같이 우리가 음악도 보고 오페라도 보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달의 주제가 정의로 정해져 있어요.
네.
정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오페라 작품도 있겠죠.
많죠.
예. 그중에서 오늘 네. 뽑아가지고 오신 작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뽑아가 온 작품은 저희들이 네.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거죠.
라트라비아타.
네. 소위 이제 춘이라고 하는 베르디의 작품을.
원작이 있는 작품이죠.
원작이 있습니다.
예.
원작은 소위 우리가 이제 큰 두마, 작은 두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작은 두마입니다.
예.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큰 두마
네.
예, 아들이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마라고 요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예.
예, 이 사람이 실은 적자예요. 적자로 네.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베르디가 라트라비아타 춘이라고 해가서 오페라로 만든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피스와 그의 대표작인 춘이를 함께 할 거고요. 고품격 퀴즈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원작인 알렉상드르 듀마피스의 소설 춘이에서 여주인공 마르그리트는 이 꽃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1번 장미꽃, 2번 동백꽃. 춘희에서 여주인공인 마르그리트가 사랑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장미꽃, 2번 동백꽃.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춘희 보내드릴게요. 오페라를 처음 낭독하는 기념으로 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춘희를 읽는 동안에 매일 두 분께 2012년 송년 콘서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방송 중에 문자나 반디로 라트라비아타 보고 싶어요 하고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해서 2인 초대권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희의 첫 페이지를 펼쳐볼게요. 골동품에 관심이 많은 나는 어느 날 누군가가 죽은 뒤에 그가 남긴 물건들을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가 그 집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이튿날 안탄가의 9번지로 찾아갔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방에는 벌써 남자뿐 아니라 여자 구경꾼의 모습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비로드 옷을 입고 캐시미어 숄을 어깨에 걸치고 입구에는 멋진 마차를 기다리게 할 듯한 신분의 부인들이었지만 눈앞에 진열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놀라움과 선망의 빛조차 띄면서 바라보았다. 왜 그런 놀라움이나 선망의 빛을 띄는지 내게도 잠시 뒤에 이해가 되었다. 주위에서 바라보니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창부의 방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모여있는 사교계의 부인들이 무엇보다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여자들의 내막이다. 매일 위세를 부리며 마차를 달려 흙탕물을 튀기고 오페라나 이탈리아 가극에서는 자기들 옆 관람석을 차지한 채 아름다운 얼굴로 거만하게 앉아있는 파리의 온 거리에 보석과 연문의 실을 뿌리는 여자들의 내막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내가 방문한 방의 주인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러니 아무리 지조가 있는 부인이라도 안심하고 그 방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볼 수 있다. 죽음은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추악한 장소의 공기를 말끔히 씻어냈고 필요하다면 근사한 핑계도 될 수 있었다. 어떤 집인지 모른 채 경매를 보러 왔을 뿐이라며 써붙은 것을 보고 그 광고대로 미리 물건을 보러 왔다고 말하면 누구에게도 트집을 잡힐 염려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부인들은 진귀한 물건들 틈에서 창부의 생활 흔적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 창부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갖가지의 일화가 없는 말까지 보태져 귀에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아깝게도 비밀은 여신과 함께 죽어 없어졌다. 부인들은 혈안이 되어 살펴보았지만 거기서 발견한 것은 창부가 죽은 뒤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 뿐이고 생전에 여기서 몸을 판 흔적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고 싶은 의욕을 갖게 하는 물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 가구는 훌륭했다. 장미나무 가구, 부르세공의 가구, 세브르 작이나 중국산 꽃병, 사크스의 장식용 조각상, 비단, 비로드, 레이스 등등 없는 것이 없었다. 나는 온 집안을 둘러보고 나보다 먼저 와 있던 호기심 많은 귀부인들의 뒤를 따랐다. 여자들은 페르시아 천을 둘러친 방에 들어갔다. 나도 들어가려고 하자 여자들은 막 나오는 참이었는데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 이런 새로운 호기심을 일으킨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나는 더욱 그 방에 들어가 보고 싶어졌다. 그곳은 화장하는 방으로 매우 자잘한 것들이 장식되어 있어 죽은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엿보이는 것 같았다. 폭이 3자, 길이 6자의 벽에 갖다 댄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온갖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훌륭한 컬렉션으로 이 집주인 같은 여자의 장신구로서는 꼭 필요한 것뿐이었다. 더구나 그 모두가 금 또는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컬렉션은 조금씩 모은 것으로 한 남자의 애정에 의해 단숨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창부에 화장하는 방을 보았다고 해서 겁을 먹을 것 같은 인간은 아니어서 흥미 깊게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다녔다. 알고 보니 그와 같은 호화로운 조각이 있는 도구들에는 각기 다른 이니셜이 있었고 제각기 다른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 가련한 여인이 몸을 판 흔적이 엿보이는 이 물건들을 남김없이 구경하고 나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인에게 정해진 수명을 허용하지 않고 호사스럽고 한창 아름다운 때 창부의 최초의 죽음인 늙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을 주신 신은 정말 자비심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몸을 파는 창부의 집에 경매가 붙은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지금 백운철 님이 낭독하신 것 중에서 나 나오는데 나가 누구예요?
예, 책에서는 나라고는 화자가 처음에 하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작가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예, 작가의 시선.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예. 이렇게 써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작가의 시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여주인공 이름이 마르그리트 고띠에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어떻게 설정해 놓았나요?
이 여인은 하층민이죠.
하층민. 네. 네.
그러니까 그때의 우리가 지금 사회를 안 보고 그 시대로 본다고 네. 한다면은 뭐 어떻게 흔히 말하는 신분 상승을 기해서 귀족의 자제분으로 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일반적인 시선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여자는 그렇지 않고 네. 순수한 순결한 사랑이 순결한 사랑이
사랑을 갈구하는
그렇죠.
여자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해줄 수 있다. 정결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르그리트 발음은 어렵네요. 마르그리트 고띠에가 네. 이게 네. 실제 모델이라고 하던데.
예.
예. 누구?
그러니까 이제 소두마죠. 네. 아까 말씀드린 예, 예. 큰 아버지 두마 말고 아들 두마가 파리에 네. 살면서 실은 그 시대에 흔히 말을 많이 들었고
네.
또는 그 시대에 살던 유명한 많은 그 사회 저명 인사들, 예술가들 중심으로 해서 사상가도 네. 있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분이 있었던 여자예요.
누구예요? 실제 이름이 있죠. 마리 디플레스.
네,
맞습니까?
마리 디플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네, 좀 안 좋아서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리 디플레스라는 여인이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실존 인물이라고
이게 합니다. 실화죠, 실화?
실화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예? 이 사람이 자기가 봐서 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작품을 쓴 거죠.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 디플레스, 매력적인 여자였다고 그러는데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백운철님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마르그리트만큼 매력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그렇게 쉽사리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대단히 요염한 느낌이 들었다. 과연 아담한 얼굴로서 미세식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일부러 만들었나 하고 여겨질 정도였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달걀형 속에 먼저 검은 눈을 넣고 그 위에 그림처럼 맑은 초승달 모양의 눈썹을 얹는다. 감으면 장밋빛 볼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기다란 속눈썹으로 그 눈을 엎어본다. 자, 그 다음에 기품 있는 곧고 영악해 보이는 코를 그려넣는다. 그 코에는 관능 생활의 뜨거운 숨결로 약간 볼록한 콧구멍이 달려있다. 보기 좋은 모양의 입과 입술이 귀엽게 열리고 새하얀 이가 들여다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직 누구의 손도 된 일이 없는 복숭아 열매를 덮고 있는 그 비로드의 잔털로 피부를 착색해보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랑스러운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새카만 머리는 자연 그대로인지 혹은 손질을 했는지 물결치는 두 개의 커다란 다발이 되어 이마 위에서 벌어지고 머리 뒤에 두 귀 끝을 엿보이면서 늘어져 있었다. 귀에는 각기 4, 5초 프랑은 나아갈 다이아몬드가 두 개 빛나고 있었다. 이런 정열적인 생활을 보내면서도 마르그리트의 얼굴에는 일종의 독특한 처녀와 같은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조차 드는 표정이 남아있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그리트는 비달이 그려준 훌륭한 초상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화가의 분만이 그 모습을 훌륭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죽은 이후 며칠 동안 그 그림을 가까이에 두고 만족할 만큼 바라보았다. 그것은 죽은 여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으며 내 기억으로는 불확실한 자세한 데까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장의 자잘한 서술에는 훨씬 뒤에 가서 알게 된 부분도 있지만 우선 여기에 적어준다. 마르그리트의 신상에 펜을 옮기면 단숨에 내용을 진행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마르그리트는 연극 첫날이라고 하면 빠지는 일이 없었고 언제나 관람이나 춤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로운 작품의 상연에는 반드시 그 모습이 보였고 1층의 전용 관람석 앞에는 세 가지 물건이 언제나 나란히 놓여 있었다. 쌍안경, 봉봉, 그리고 동백꽃다발. 한 달 중 25일은 흰 동백꽃이고 나머지 닷새는 붉은 동백꽃이었다. 색이 바뀌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설명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둔다. 마르그리트가 자주 드나드는 극장의 단골이나 그녀의 손님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동백꽃 외에 꽃을 가진 모습은 누구 한 사람 본 일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꽃집 바르종 아주머니의 상점에서는 마침내 그녀에게 춘희라는 별명을 붙였으며 그것이 어느 틈에 그녀의 이름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춘희라는 제목이 더 익숙하게 들리는데요. 이 불어로 원작의 제목이 라다무스 까멜리아. 내가 웃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동백꽃 여인, 동백꽃 아가씨라는 건데요. 참 내가 해놓고도 웃기네요. 그런데 창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보통 이렇게 천한 여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르그리트는 거의 좀 수준이 좀 있는 귀부인 쪽의 여자로 칭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명인지 다르고 그러니까 속이 꽉 차면서 심성이 아주 아름다운 레이디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천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격이 갖추어져 그렇죠. 있는 사람.
우리 조선 시대의 기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조선 시대의 기생? 예. 황진이 좋죠, 선생님. 예. 괜찮죠? 네. 혹시 근데 이 마르그리트라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소설을 쓴 이 작가 디마피스도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마 그 디마피스도 이 여자를 네. 자기는 감히 좋아하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연극을 네. 구경을 갔다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파티에 먼 발치에서 보면서 아 저런 여인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는 감히 그래서 그 어떻게 같이 갈 생각도 못 해봤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작가하고는 교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리 디플레스와 연인 사이였던 디마피스였는데 이 춘희는 사실 그 사람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의 고품격 퀴즈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원작인 알렉상드르 디마피스의 소설 춘희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마르그리트입니다. 근데 이 마르그리트가 좋아하는 꽃이 있었어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1번 장미꽃, 2번 동백꽃.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춘이 드릴게요. 그리고 2012년 송년 콘서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문자와 반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함께하고 있는데 음악을 또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 준비한 음악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1막에 나오는 전주곡입니다.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백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하는 EBS FM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춘희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앞서서 듣고 온 곡은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 1막에 나오는 전주곡을 듣고 왔는데 이것도 좀 음악의 해설이 좀 필요하죠?
예, 이 시는 이제 그 책 네. 나중에 그 이제 주인공이 만나가지고 독백하는 그 전까지 이야기가 이 전주곡에 다 담겼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올레타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에 관한 따뜻한 정, 바로 그 사람이 내 사랑일 거다 했던 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운명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불안함 네. 또는 기대, 예. 거기에 대한 갈등, 갈망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주곡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때문에 전주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 반디로 김현주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때 음악 시험 문제로 해서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악곡 소절을 듣고서 제목을 맞추는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파리를 떠나서였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신다고. 그리고 타케형님 문자는 운철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은 중학교 때 네. 숙제 하나로 관람한 첫 번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이후로 오페라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그러셨군요. 타케 형님은 중학교 때. 이종면님께서는요. 또 소개해 주세요.
춘희. 네. 30년 전 중학교 때 문고판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딸아이랑 오페라 네. 가고 싶어요. 내일 모레 성적표 나오는 날인데 두근두근합니다. 저희 모녀에게 큰 기쁨 주세요.
그래요. 노정왕님, 라트라비아타 꼭 보고 싶습니다. 대전에 살지만 기차 타고 가서 꼭 보고 싶습니다. 예, 보고 싶으시면 문자 올리셨군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와.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0232님 것도 운철님 부탁해요.
부산인데 예. 예. 아, 맞나? 아니구나.
아니라 예.
부산인데 오페라 보고파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같이 보고 싶어요. 하트 땡땡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 낭독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춘희의 전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춘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발췌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작가가 이 책을 사요. 그래서 이 책의 맨 앞장에다가 마농을 마르그리트에게 쟁정한다. 그리움을 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고요. 아르망 디발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며칠 뒤에 이 헌사의 주인공인 그 남자, 그러니까 아르망 디발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는 금발의 키가 크고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었다. 며칠씩이나 옷도 갈아입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하고 나서도 솔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여행복을 입고 우뚝 서 있었다. 남자는 완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몰골이었다. 뒤발신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으며 그 흥분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소리를 떨며 나를 향해 이렇게 말을 꺼냈다. 이런 차림으로 예의도 없이 찾아뵙게 된 것을 아무쪼록 용서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끼리라면 별로 조심성을 보이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을 했고, 게다가 오늘 중으로 꼭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 트렁크를 보내둔 호텔에도 들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뵙는 것입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실례인 줄 알지만 뵙지 못하면 큰일이라 열일 제쳐주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뒤발 씨에게 날로 옆에 앉도록 권했다. 뒤발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잠시 얼굴을 가렸다. 틀림없이 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슬픈 듯이 한숨을 쉬면서 이윽고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본 일도 없는 방문객이 이런 시간에 이런 옷차림으로, 더구나 울면서 당신에게 용건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염치 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당신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르그리트 코티의 경매에 가셨죠. 이 말을 입에 담자 간신히 참고 있던 흥분이 일시에 폭발한 모양이었다. 청년은 두 손을 두 눈에 대고 눈물을 감추었다. 몹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귀찮으시더라도 내 말씀을 들어주신다면은 그 두터운 정은 결코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대답했다.
만일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 그로 인해 당신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뻐 주실까요?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로서도 만족입니다.
뒤발 씨의 괴로움에 나도 무의식 중에 끌려들어가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다. 당신은 마르그리트의 경매에서 무엇인가 구하셨죠?
예? 예, 책을 한 권.
마농 레스코죠.
아, 맞습니다.
아직 그 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렇게 저 침실에 두었습니다.
아르망 뒤발은 이 말을 듣자 무거운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을 했다. 내가 그 책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고마움을 참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와 뒤발 씨에게 건넸다.
분명히 이것입니다.
첫 페이지의 헌사를 보고 책장을 넘겨보며 그는 이렇게 외쳤다.
틀림없이 이것입니다.
콩알 만한 눈물이 두 방울 펼쳐진 책장 위에 떨어졌다.
잘 듣고 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아르망 뒤발. 그러니까 듀마피스 자신인가요, 선생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나 그냥 네. 뭐 책 속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시다, 지금부터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이 아르망은 어떤 인물로 그려졌어요?
지방 명문가이며 부호의 네. 자제로. 그래서 철없는 그러나 순진한 아주 세상 물정을 모르는 20살의 아,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젊다. 스무 네. 살이면 그때쯤 되면은 막 사랑에 막 불질을 때고 아, 좀 너무 어려서 질투도 많을 때고 그렇지 않아요, 온철 씨? 어때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절에 스무 네. 살이면은
좀 성숙해요.
예, 그랬을 아니,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 예,
아마 그 여주인공이 스무 살이고 예. 이 아르망은 23살로 그려졌을 거예요.
스무 살이나 스물세
살이나 20대 초예요.
선생님 남자가 네. 정신 연령이 더 어리잖아요.
그렇죠.
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저희 고전일기에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읽고 있습니다. 이은범님께서 오페라와 함께 들으니까 수평적에서 입체적으로 확 살아나는 기분이라고.
오페라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선물로 음악회에 초대된 기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회 가면 이렇게 이 저 뭐야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이 쌍안경 뭐라 그래야 돼? 선생님 이렇게 보는 게 뭐죠?
아, 오페라 그레스.
네. 오페라 그레스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거 네, 보고? 네, 네. 안 가봐서. 네. 그게 연상이 되고 네. 어쨌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소. 이것도 연상이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아르망이 그간에 마르그리트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찬찬히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마르그리트를 바라보면서 애만태 오던 아르망이 드디어 극장에서 친구를 통해가지고 그녀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마르그리트와 아르망의 첫 만남의 장면 들어보시죠.
관람석에 들어가자 마르그리트는 크게 웃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여자가 슬픈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친구는 나를 소개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봉은? 여기.
여자는 봉봉을 받아들자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옆에 앉은 여자의 귓가에 대고 무슨 말인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깔깔대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 웃음의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무렵 내가 애인으로 삼고 있던 여자는 마음씨가 좋은 감상적인 여염집 아가씨였습니다. 응석부리는 말을 하거나 눈물에 젖은 편지를 보내거나 해서 흔히 웃어버리곤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괴로운 꼴을 당해보니 내가 그 아가씨에게 주었을 것이 분명한 고통이 처음으로 납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5분 동안은 누구도 이만큼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을 만큼 그 여염집 아가씨가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나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는 난처해진 나를 도와주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마르그리트, 뒤발 씨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어. 벼랑간 몹시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혼자서 오는 거 싫어서 이분 모시고 오신 거죠?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말했습니다. 일부러 소개받을 승낙을 받도록 어네스트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 내키지 않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는 속셈인지도 모르죠.
마르그리트 같은 여자와 조금이라도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여자가 첫 대면한 사람을 놀리거나 골리고 나서 재미있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상대하는 손님들에게서 자칫하면 강요당하기 쉬운 그 굴욕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여자들과 응대하려면 그 사회의 관습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위에 마르그리트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농담은 한층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 여자 일이라면 하나에서 열까지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자리를 떴습니다만 그 목소리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부인, 저의 경솔을 사과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물러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자 곧 두 번째 크게 웃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나 팔꿈치로 나를 쿡 찔러 잡아뜨려 주었으면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이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을 들어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봉봉이 뭔가 그랬더니 봉봉이 포도예요, 선생님?
꾸려지는 포도. 아. 네, 꾸려지는 포도를 이야기해요.
어머, 우와. 어머, 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저희 이렇게 캔 애들은 그 청포도로 된 그 음료 이렇게 봉봉 있죠?
예, 예.
그게 그거구나. 어, 재밌네요. 그때 그 이 시절에는 그게 간식 같은 거였나요?
아마 그런 걸로. 예. 오페라 저희들은 오페라 하게 되면 이제 휴식 시간에 네. 나와서 그냥 복도에서 서 있기만 하잖아요. 예. 최근에는 이제 커피도 하고 뭐 마시는 거 하는데
그렇죠.
실은 오늘날에도 이제 서구를 가면 오페라 할 때 아직도 이 사교 장애이기 때문에
예.
사업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시간이 한 3, 40분 갑니다.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오페라장 이제 박스로 방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방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간식이 필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이 게시판 중에 아까 저 오페라는 조금 격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 같다는 문자가 왔었는데 그거 소개해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363님께서 오페라는 왠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의 것인 것 같아서 처음 접해보는데 재밌게 들을게요.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네. 오페라 보러 가면 이렇게 박스대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되어 있고, 내가 더 잘 살아, 네가 더 잘 살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전 읽기에서 오페라를 하니까 좀 부담스럽지도 않고, 우리도 가깝게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럼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 오페라 자가 실은 이제 그 시립 또는 그 국가에서
예.
또는 국왕이 예. 또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이 영화관이에요.
예.
시민들하고 소통 의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오페라를 만들고 오페라 극장을 만들고 시민들이 거기 와서 네. 오페라를 구경하게 하는 거죠. 때문에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
네.
이제 소통이 장입니다.
아 장소. 그랬군요. 네. 저기 중간 중간에 저희 이 선생님께서 마리그리트와 아몽드를 비올렛다 알프레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비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주인공 이름도 책과 오페라가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고,
책에서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예, 아주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책에서는 여주인공을 마르그리트라고 하고 남자 주인공을 아르몽 이렇게 하는데 오페라에서는 비올레타, 여자 주인공을 비올레타라고 하고 남자 주인공을 알프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은 쉽게 들으실 수가 있겠죠. 김보람님, 잘 듣고 있습니다. 항해사인 신랑이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어우, 죽겠다. 부산으로 시집 왔는데요. 오페라도 볼 겸 서울 가고파요. 캬캬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그게 어떤 거죠?
소설하고 오페라하고는 조금 틀리죠. 네. 예, 그래서 오페라에서는 이제 맨 처음부터 그냥 파티장으로 나오는데 예. 그 파티장 비올레타, 아, 이제 마르그리트가 네. 하는 그 방에서 하는 예. 걸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머리 얘기 끝에 소개하고 처음 소개를 받는 걸로 나오는데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 조금만 선생님한테 부탁드려도
거기서 이제
될까?
그 마시자. 축배의 잔을 마시자 하면서 릴비아 뭐 릴비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땀빰빰빰빰빰빰빰띠리리 랄랄랄라라라 이렇게 하는데 예. 제가 감기도 걸리고 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배의 노래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놨고요. 오늘은 선생님의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내일도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신원문화사에서 춘희,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천연덕스러운 블랙 유머와 어려운 현실이 뒤섞인 잿빛 파노라마, 연극 빨간 버스,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공연되는 2012 송년 콘서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초대권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마리 그레트가 가장 좋아했던 꽃은 동백꽃입니다. 퀴즈 정답자는 반디의 김은경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6363-3336 번님 그리고 오페라 초대권 받으실 분 두 분 반디의 이종면님 문자 휴대폰 문자 휴대폰 뒷번호죠 0232님 두 분 오페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은 고전읽기 홈페이지에서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세요. 자, 아까 저희 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라트라비아타 중에 축비의 노래 끝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마저 들어봐야죠. 자, 끝곡 라트라비아타 중 루치아노 파발로티의 축 축배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 내일 다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로 4시에 찾아올게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